체결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해킹된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호가 한반도에 진입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11일 링컨호가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을 통해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링컨호의 한반도 진입은 북한이 앞으로 며칠 안에 시야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항모의 동해 진입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무력 과시를 위해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 루즈벨트호, 이미츠호 등 세 척이 배치된 바 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이 지역에서 3일에서 5일 동안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이는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RT 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작전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람들을 돕고 나치즘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를 거론하며 우리는 고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가 12일 러시아와의 협상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들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러시아 측이 협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압박 전술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성명 발표는 앞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요구사항을 변경해 협상의 진전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 뒤 나왔습니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감정이 아주 무거운 것은 확실하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오직 친우크라이나적 그리고 투명한 틀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 S&P가 러시아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1일 보도에서 S&P가 지난 8일 러시아가 4일 만기가 도래한 주권의 달러 표기 채무에 대해 루블화로 상환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투자자가 루블화를 원래 받기로 한 금액과 동일한 달러화로 바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조건부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4일이 기한이었던 채무에 대해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았지만 S&P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의 계약 의무 진수 의지와 능력을 훼손한다면서 러시아가 이 기간 내 자국이 보유한 루블화를 달러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주권부가 아닌 전면적인 디폴트가 발생하면 이는 볼셰비키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이 타르 정부의 국채 상환을 거부한 이래 100년 이상 만에 처음인 일입니다. 최단거리가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여성과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안보리회에 참석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체 어린이 3분의 2가량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난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난민 상태가 아닌 어린이 거의 절반은 충분한 식량이 없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마리우폴과 헤르손 등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 내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은 수주 동안 식수와 정기적인 식량 공급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은 이날 수많은 민간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기차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중국의 봉쇄 조치를 이유로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관 이날 상하이 총영사관의 비필수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철수는 지난 9일 허가에서 이날 명령으로 바뀐 것으로 이것이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상하이에서는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규제 미국 대사관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해외 진출하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며 철수를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지원 철수 문제를 정치화하고 또 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강렬한 불만과 열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전개됐습니다. 한때 한국 깃발을 달았던 유조선이 매각된 후 한국 항구를 떠나면서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했고 출항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일련의 실험을 통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켰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남과 황해도 아침까지, 한남은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모라토리움을 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전개됐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12일 시작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일본에, 즉 동해에 있다면서 북한은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부송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링컨호의 동해상 전개를 확인했지만 미 전략자산이라는 이유로 링컨호의 운용 등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급의 시험 발사 등이 잇따르던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 루즈벨트호, 니미츠호 등 세 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미 항모의 이번 전개는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 전략자산인 항모전단의 동해상 전개는 지난달 ICBM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레드라인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고 4월 달에는 북한이 ICBM 재발사를 할 가능성과 함께 핵실험까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을 사전에 전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필리핀 해상에 있던 링컨호는 지난달 15일 대북경보 차원에서 함재기 F-35C를 서해까지 장거리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항모의 길이는 333m, 비행 갑판과 선체 폭은 각각 78m, 41m이며 높이는 63m, 비행 갑판의 면적은 약 5,000평에 이릅니다. 이 항모에는 F-35C와 FA-18 슈퍼호넷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고 핵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의 전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돌발 사태가 터진 이후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이 이 틈을 활용해 동북아에서 모종의 현상 변경 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해 보여온 군사 행동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홍 실장은 미군이 항모 순회 배치나 남중국해 인근 전력 보강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이번 링컨호의 동해상 전개도 동북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항모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1월부터 이루어졌던 동북아에서의 불안정한 부분들을 억제하겠다, 현상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일종의 도발 억제, 현상 유지, 그리고 향후의 어떤 전략적 투사를 미국이 놓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다목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링컨호의 동해상 진입은 올해 상반기 미한연합훈련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의 시작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한은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의 돌발 사태를 적절히 관리해 위기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이 사전 훈련이 끝나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링컨호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호 사무국장은 링컨호 정계는 이번 미한연합훈련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경우 대응 차원에서 링컨호 항모 전단의 전력들이 투입된 미한 합동훈련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미 전략자산의 동해상 전개가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단계적 경고 과정 없이 곧바로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보낸 것은 다소 의외라며 북한의 전격적인 모라토리엄 파기 이후 한반도 긴장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더 정당화하고 그리고 긴장 조성 행위를 미국이 했다라는 식으로 명분을 잡고 오히려 더 앞으로 적극적인 핵실험이 됐던 ICBM 발사가 됐던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 또한 중국에게 하나의 명분을 주는 거죠.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쌍중단을 깨는 행위를 다시 한번 미국이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박 교수는 미군의 이번 전략자산 전개는 그동안 야외 실기동 훈련이 배제됐던 미한연합훈련이 북한의 잇단 도발과 맞물려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미한연합훈련의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도 실기동 훈련과 병행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전후로 미한 간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항모가 온다라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연합훈련을 전략자산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하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사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합훈련을 정상화할 생각이 크고 근데 카운터파트인 미국도 이미 항모를 보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커져버린 거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실기동 훈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때 한국 깃발을 달았던 유조선이 매각된 후 한국 항구를 떠나면서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했고 출항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불과 3개월 후 실제로 북한의 유류를 나르는 등 대북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폰크호는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주목한 유조선입니다. 특히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유콘크호가 지난해 북한 서해상과 타이완 인근에서 여러 차례 불법 환적에 가담했다며 구체적인 위성사진 자료와 이동 경로 등을 공개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불법 행위에 연루된 만큼 유콘크호가 올해 보고서에 언급된 횟수는 다른 선박들보다 월등히 많은 62회에 달합니다. 그런데 BOA 취재 결과 이 유조선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한국 선박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던 시점 북한으로 향한다고 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등록 시스템과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유콘코는 1996년 우근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등록된 4702톤급 유조선으로 2010년부터는 이름을 우봉호로 바꿔 운항해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2월과 3월 사이 한국 부산항에 기항하던 시점 이름을 지금의 뉴콘크호로 바꿨고 선적도 시에라리온으로 변경한 뒤 3월 22일 부산을 떠났습니다. 뉴콘크호의 새 주인이 등록 정보를 변경한 뒤 한국을 떠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뉴콘크호가 출항할 당시 한국 항만당국의 다음 목적지를 북한으로 신고한 사실이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2019년 2월 4일 한국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차항지, 즉 다음 목적지를 북한의 영문 코드인 KP로 적고 차항지 항구명에 북한 기타항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뉴콘크호는 차항지가 북한으로 적힌 같은 내용을 토대로 3월 22일 출항 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뉴콘코호가 차항지를 북한으로 적어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던 선박들이 차항지를 싱가포르 등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는 나라로 허위 기재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보고한 사실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실제 유콘쿠호의 다음 목적지가 북한이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은 한국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북한으로 향하겠다고 신고한 유조선을 막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유콘쿠호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는데 이 선박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달은 위반 행위도 미리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전문가 패널 등에 따르면 유콘코어는 2019년 6월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선적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유조선 비파인호의 유류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북한과 연관이 있는 선박이란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20년부터는 직접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에 입항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같은 해 중순엔 또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도용해 국제 해상에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위장을 목적으로 중국 항구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콘코어는 2020년 이후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 5개 모두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북제재 권고 대상 선박으로도 매년 지정돼 왔습니다. BOE는 미국 시각 10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유콘코호의 출항을 막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유콘코호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날 때 선적했던 물품의 양과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문의했지만 11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업계 관계자는 11일 BOE에 선박이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어야 했고 만약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걸 모르고 지나갔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잇따라 북한 선박 혹은 북한의 통제 아래 있는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9년 한국 회사로부터 유콘크호를 사들인 주체는 홍콩에 근거지를 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콘크호가 여러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로 미뤄볼 때 현재 실제 주인은 북한의 위장회사 혹은 북한에 조력하는 중국 회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물론 유콘코호를 매각한 한국 회사나 한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뒤 어떻게 한국에서 출항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최근 BOE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최근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되고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 매각 처리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를 비롯해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유조선 백마호 또 금빛 1호 등도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도 별도의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량 톤수 만 톤 이하의 선박을 주로 구매하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런 크기의 매매 계약이 이뤄질 때 한국 정부와 한국 선박 판매자 등이 자금 출처 등을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최근 1년의 실험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켰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체계가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추가 실험이 있어야 정확히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북한이 2017년과 올해 초 실시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ICBM 체계의 신뢰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실험 없인 북한은 물론 누구도 이런 미사일이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평가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특정 핵심 기능을 보유한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며 기동성과 신뢰도, 효능, 정확성, 그리고 생존 가능성을 핵심 기능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동식 무기는 고정 발사장 등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신뢰도와 효능, 정확성, 그리고 비행 중 기동성이 함께 작용해 북한의 제한된 물량의 무기와 발사대, 탄두의 영향을 극대화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런 기능들을 개발, 확인, 입증하기 위한 계속되는 실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방사포 시스템, 야포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가장 심각한 단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진전은 북한이 고체 추진체와 위성유도로 이동해 ICBM 화성 시리즈와 같은 더 크고 뛰어난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전은 발사체의 더 높은 이동성과 발사전 생존 가능성, 그리고 목표물에 대한 더 높은 정밀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화성 15형과 화성 17형 ICBM, KN-25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최신 미사일은 기동성과 위력, 정확성을 입증했고 비행 중 요격이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징들은 북한의 실험 프로그램이 탄도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효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실험들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증대된 작전 훈련과 함께 북한의 영내 핵억지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패턴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 소통과 일반 공개 자료 분석을 인용한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2018년 폐쇄했다고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징후가 관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며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 등과 관련해 북한이 핵전투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런 역량은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접근법은 핵전투 역량을 보여주며 역량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위기와 긴장 고조 시 북한의 안정성과 통제력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며 미 의회는 북한의 이런 역량 진전을 계기로 미국의 정책을 점검할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뷰의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가운데 지금까지 612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단된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작업 재개는 북한의 비협조로 전혀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공식 집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 중 실종된 미군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4월 1일 현재 모두 6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DPAA는 한국전 참전 미군 가운데 실종자는 총 8,156명이라며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612명을 제외한 나머지 7,544명을 여전히 실종 상태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송환한 55개 유해 상자에서는 지금까지 미군 8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2018년 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등을 거치며 이후 미군 유해 송환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DPAA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에 미국과 북한이 서신 교환과 두 차례 실무급 회담 등 일련의 소통은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DPAA는 11일 2019년 중단된 북한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북한의 비협조로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애슐리 라이트 DPAA 대변인은 지난 수년간 우리 임무와 관련해 북한과 논의하려는 그 어떤 대화 시도에도 북한 당국은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참전용사들을 다시 찾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은 1985년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유해가 담긴 상자 208개를 일방적으로 미국에 인도했고 DPAA는 이 상자에서 190여 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또다시 북한은 유해 상자 6개를 미국에 전달했고 여기에서는 6명의 신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미국과 북한이 북한 지역에서 공동작업을 진행해 약 200개 상자 분량의 유해를 발굴했고 여기서 150명 이상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해외 인터넷망에 접속하는데 중국보다 러시아에 더 의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상화폐 탈취로 보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분석회사 애널리스트 1은 북한이 해외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해 러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 1은 최근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북한 정보 역량 평가 2022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2017년 이후 내부 설비로 전 세계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러시아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대역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해외 인터넷망 접속에 세 가지 IP 주소 대역대가 활용됐고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러시아의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대역대였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중국 베이징에 기반한 IP 주소 대역대가 가장 많이 이용됐지만 2017년 이후에는 러시아 IP 주소의 활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외에 북한이 활용하는 IP 주소는 북한 평양시 보통강 구역에 기반한 것으로 주로 .kp로 끝나는 북한의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 대신 러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네트워크는 북한이 중국의 네트워크에만 의존했을 때의 리스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서는 풀이했습니다. 러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의 디지털 세계에 대한 접속이 중국에 의해 완전히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 전쟁 역량을 키우는데 중국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정찰 총국 내에 있는 사이버 부대의 교육과 기술, 설비 등을 제공하고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첩보와 금융자산 탈취 활동에 가림막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금융자산 탈취를 위한 사이버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가상화폐 탈취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결제 시스템에 기반한 은행이나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에 대한 정교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의 공격 활동은 가상화폐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추적하기 어려우면서 돈 세탁이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 전통적인 화폐보다 매력적인 탈취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훔친 가상화폐에서 나온 수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탱거런 선임국장은 최근 기고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기간 동안 북한이 무역 적자를 메꾸는데 가상화폐 탈취가 중요한 도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탱거런 선임국장은 외교 안보 전문 인터넷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몇 년간 진행된 북한의 가상화폐 활동은 북한의 핵무기 활동에 자금을 대고 무역 적자를 메꾸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합법적인 부분이 되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북한과 같은 정권을 가상화폐 체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북한에 배정한 신종 코로나 백신 전량을 취소했던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열흘 만에 다시 백신 183만 회분을 북한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전 세계 단 두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백신 183만 회분을 다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의 신종 코로나 백신 마켓 안내판에 따르면 11일 현재 북한 몫으로 배정된 코로나 백신 수량은 182만 8,800 회분입니다. 코백스가 지난 1일 북한에 배정한 신종 코로나 백신 전량을 취소했다고 확인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북한에 백신을 배정한 겁니다. 다만 코백스는 이번에 북한에 어떤 종류의 백신을 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코백스 측은 11일 이번 결정이 북한의 코로나 백신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냐는 BOA 질문에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다음 날 답변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코백스는 지난 1일 최근까지 북한에 배정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 회분을 취소하며 북한에 배정한 구체적인 신종 코로나 백신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백신은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재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코백스는 북한이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을 결정하면 향후 배분 계획을 통해 북한에 계속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코백스는 북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령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시노백 백신은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재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제로 북한에 도입된 신종 코로나 백신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코백스는 13차 백신 배분 보고서에서 올해부터는 각국의 필요를 기반으로 백신을 배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정했다면서 지난해 북한이 수령하지 않은 백신 전량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같은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천 회분을 북한에 새로 배정했었습니다. 또한 14차 백신 배분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 백신 코보백스 25만 2천 회분을 북한에 배정했지만 북한이 기한 내 백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취소됐습니다. 11일 현재 북한은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전 세계 두 나라 중 하나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과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은 상황이 허락하면 조속히 지원 활동을 전면 재개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경우 유엔과 구호단체들이 북한 당국에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 지원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정치화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2일 VOA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원을 분배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ggest challenge overall that international aid agencies have had in working in North Korea is that it has been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 단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에서 실제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전달되는지 독자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는 매우 분명한 구조적 불평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당국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지원품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도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화한다는 두 회원국의 보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회원국들은 노동당이 우선으로 여기는 지역에 대해서만 그리고 사상적으로 체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의 인도적 지원만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인도적 지원은 북한 지도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되어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뤼셀 자유대학교 유럽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학 석좌 교수도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은 지원이 자신들이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전달된다고 일관되게 보고했다며 평양 주재 유럽대사관들의 보고도 이러한 내용을 확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긴 해도 동일한 기구들과 대사관들은 북한 정부가 누가 지원을 받는지 정치화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원조국들은 이러한 시도가 그들의 지원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할 것이 분명하다며 특히 군으로 지원을 전용하려는 당국의 시도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2002년에서 2005년 북한군에 복무했었던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의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은 22일 VOA에 실제로 군 시절 한국이 지원한 쌀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식량 이렇게 해서 그 노란색 포대에다가 저희가 그거를 부대에서 매일 날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 군인들 식량으로. 초반에는 쌀 포대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벗겨가지고 북한 쌀 포대로 이렇게 옮겼는데 나중에는 이 쌀 포대 질이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쌀 포대는 정말 이렇게 질이 좋아서 찢겨지지도 않고 하니까. 그리고 북한 거는 계속 찢겨져가지고 식량이 막 새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2001년에서 2002년 북한에서 근무한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23일 VOA에 북한 당국의 외부 지원 전용은 계속 이어져온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part from the initial reaction to the famine back in 1990,
호어 전 대리대사는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직후를 제외하고는 구호 요원들이 현장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지원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이 그저 현찰과 식량을 건네주고 북한 당국이 스스로 분배하길 원했다라며 접근과 분배 감시는 언제나 큰 싸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원품이 북한의 시골 지역과 가난한 지역으로 전달됐지만 동시에 북한 정부와 당이 원하는 곳으로도 많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원품이 전용되더라도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The head of the World Food Program told me once, look, if some of the aid gets filtered off into the markets or into
호어 전 대리대사는 자신이 북한에 있을 당시 UN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에서 대규모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면서 당시 WFP 평양사무소장이 자신에게 일부 지원 식량이 WFP가 선택하지 않은 장소나 시장으로 빠지더라도 그 양만큼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곡물과 식량이 확보되는 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도 국제 지원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식수 확보, 예방 가능한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수확량 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가난이 장애를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외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구호단체들이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때 북한 당국과 강력한 조건으로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적 필요는 높아진 데 비해 지원하겠다는 단체가 많이 없다는 점에서 협상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스날더 국장은 구호단체들이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As part of the assessment of what North Korea needs, we may find the scale of assistance that is required has now expanded, and it's only.
스날더 국장은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면 필요한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필요가 잠재적으로 더 확대됐기 때문에 분배 감시 기제도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 재입국하려는 이 시점에 지원의 보편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구호 요원들이 상황 평가에서부터 지원품 전달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베 연구원은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구호단체들이 필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예정된 수혜자와 장소에 전달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 구호요원들이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웨어 연구원은 유엔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은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펼칠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며 단지 북한에서는 국제 관행에 맞게 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당국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 당국이 협조적이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고 구호단체들이 계속해서 북한 정부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단체들은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북한 정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에 장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해 오래 생존할 수 없다며 외부 세계와 무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농업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amount of resources that the world community has to deal with the latest crisis are going to go right now it's to the Ukrainian refugees. They need it. They have no other option.
뱁슨 전 고문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은 다른 선택권이 없다며 하지만 북한은 선택권이 있고 그것은 바로 무역과 국경 개방, 경제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청년들은 대개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김씨 정권의 거짓 세뇌에서 벗어나 세상에 눈을 뜬다고 현재 외국에서 근무하는 북한 청년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 유튜브를 볼 수 있다면 북한의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망 등 혁신적인 지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2030 세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억지 충성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좀비화가 됐다고 성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생각엔 북한에 일주일만 유튜브 하나만이라도 틀어놓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인 20대 북한 파견 일꾼 A씨는 VOA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때문에 진짜 세상을 만났다며 유튜브 예찬론을 폈습니다. 중국에 파견돼 하루 14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는 일부 여성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이 유튜브를 거의 매일 시청하며 의식이 깨인다는 겁니다. VOA가 최근 A씨 등 해외 체류 중인 20, 30대 초반의 북한 청년 인력 3명과 인터뷰한 결과 모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특히 유튜브를 시청한 뒤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다며 북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는 세계 인터넷 검색량의 90%를 점유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특히 이용자가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하거나 스스로 영상을 제작해 올려서 전 세계에 공유하며 광고 수익도 챙길 수 있는데 세계 23억 인구가 유튜브를 활발히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 B씨는 유튜브가 검색이 간편하고 내용도 다양해 자신 같은 평양 출신 청년들에겐 안성맞춤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 등 해외 파견 북한 청년들은 모두 유튜브 내용을 처음 볼 때 부들부들 떨거나 믿지 않는다며 하지만 다양한 영상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들을 접하며 결국 진실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란 단어만 검색해도 수많은 영상 자료를 통해 우리가 잘못된 제도에서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20대 중반의 A씨는 평양에서 한국 드라마를 종종 시청했지만 유튜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세상을 부분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유튜브는 의식 자체를 바꾸게 해준다는 겁니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세계가 어떻게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C씨는 해외 파견 일꾼들은 대부분 북한 밖으로 나와 1차로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2차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에 대해 상당히 동경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청년들은 또 외국에서 생활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모두 북한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사상도 돌아서 있다면서 다만 고향의 가족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유튜브가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북한의 친구들은 유튜브에 관해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북한에 들어가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망 와이파이를 제공하면 북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파견 북한 청년들은 또 평양의 2030 세대, 즉 장마당 세대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씨는 평양의 소위 장마당 세대는 국가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 부모, 형제를 더 생각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관해서도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을 영혼을 빼앗긴 채 껍데기만 남아 움직이는 시체로 요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에 비유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평양의 많은 청년은 해외 경험이나 유튜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김씨 정권의 반감을 갖기 힘들다며 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한 장마당 세대가 북한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 역시 평양에서 청년 주도의 쿠데타 같은 반란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다며 평양시 청년들은 자기가 살 국리만 하지 절대로 국가에 반역할 생각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2030 세대가 김정은과 당에 충성심은 없지만 그렇다고 반발심이 있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B씨는 오히려 충성심이 좀 있는 40대에서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당에 대한 불평불만이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파견 북한 청년들은 북한이 바뀌려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씨는 특히 시간만이 답이라며 세대가 더 흘러가서 젊은 층이 중요 기관에 다 들어가고 부모가 돼야 생각이 좀 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속도를 앞당기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유튜브를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한국인들의 발전과 생활을 알도록 하는 등 사상과 세계관을 깨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남과 황해도 아침까지, 함남은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9도, 낮 18도, 양덕 아침 6도, 낮 12도, 신의주 아침 6도, 낮 19도, 구성 아침 7도, 낮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 18도, 강계 아침 3도, 낮 20도, 희천 아침 6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17도, 개성 아침 11도, 낮 17도, 사리원 아침 10도, 낮 17도, 신계 아침 9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7도, 낮 13도, 장전 아침 7도, 낮 12도, 평강 아침 6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7도, 낮 15도, 장진 아침 0도, 낮 7도, 청진 아침 5도, 낮 15도, 김책 아침 6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흐리고 비 내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 아침 1도, 낮 13도, 김영권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삼지연 아침 영하 5도, 낮 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도 1에서 2미터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 0.5에서 2m로 읽겠습니다. 4월 13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후티 반군은 국경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를 계속 공격해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업용 공항인 아부아 공항을 공격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후티 반군은 또 공격을 확대해 아랍에미리트에도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가해 현지 민간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수천 명의 미국 시민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후티 반군과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의 유전지대인 바리브 지역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후티 반군의 공격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동맹국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예멘 주민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티모시 랜더킹 예멘 담당 특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후티 반군이 예멘 평화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을 군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당사자들이 긴장을 낮추고 민간인 보호를 비롯한 국제 인권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랜더킹 예멘 담당 특사는 예멘 사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미국 외교의 1순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휴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끝내고 예멘 주민들의 자립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더킹 예멘 담당 특사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두 가지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멘 사태 해결을 위해 휴전과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분쟁을 끝내야 한다는 예멘 주민들의 다양한 견해와 목소리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평화 정착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랜더킹 예멘 담당 특사는 국제사회가 예멘의 모든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협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2년이 예멘 평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임무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세계 난민 현황과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인 마리우폴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곳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미확인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투원과 민간인을 무력화시키는 강한 증상을 유발하는 화학물질과 혼합한 최루가스를 포함해서 여러 폭동진압용 약물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다른 파트너와 함께 공유했으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파트너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이는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RT 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작전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람들을 돕고 나치즘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시도하는 제재를 거론하며 우리는 고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가 12일 러시아와의 협상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들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러시아 측이 협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압박 전술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들랴크 보좌관은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감정이 아주 무거운 것은 확실하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오직 친 우크라이나의 적 그리고 투명한 틀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러시아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 CNN 방송은 11일 보도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지난 8일 러시아가 4일 만기가 도래한 두 건의 달러 표기 채무에 대해 루블화로 상환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투자자가 루블화를 원래 받기로 한 금액과 동일한 달러화로 바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조건부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4일의 기한이었던 채무에 대해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았지만 스탠더드앤푸어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의 계약 의무 준수 의지와 능력을 훼손한다며 러시아가 이 기간 내에 자국이 보유한 루블화를 달러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조건부가 아닌 전면적인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이는 볼셰비키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이 차르 정부의 부채 상환을 거부한 이래로 100년 이상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중국의 공식적인 이동 상해 기지 미국 총영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상하이 총영사관의 비필수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철수는 지난 9일 허가에서 이날 명령으로 바뀐 것으로 이것이 의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상하이에서는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해외 주둔하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며 철수를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유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직원 철수 문제를 정치화하고 또 도구로 사용하는 데 강렬한 불만과 겨전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한반도에 진입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11일 링컨호가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을 통해 영내의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링컨호의 한반도 진입은 북한이 앞으로 며칠 안에 지하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항모의 동해 진입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무력 과시를 위해서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 루즈벨트 그리고 니미츠호 등 해적이 배치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4월 13일 VOA 새벽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